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심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간증도 많이 하셨는데 북한에서 오신 정유나 씨인데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먼저 간증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나오셔서 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입니다. 일단 제가 LA로 올 때 비행기가 정말 많이 흔들려서 이게 뭐지 나 그동안 잘 못 살았다고 하나님 혼내시나 이러면서 막 굉장히 떨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먼저 간증에 앞서서 제가 여기 긴 시간 오면서 그래도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1988년도에 자강도 전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강도라고 하면 아마 좀 많이 익숙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평안북도였습니다. 원래 이북 5도 때 평안북도였다가 김일성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연방제로 생각했을 때 선거에 아마 그 도가 작으면 좀 밀린답니다. 우리 저 북한 쪽에서 남조선이라고 했으니까 남조선에 좀 맞게 개수를 좀 맞추자 이래서 자강도하고 량강도를 그냥 강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량강도는 함경도에서 떼다가 만들고 또 자강도는 평안북도에서 떼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8년도에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까 당시에 아빠가 스키 요단 안에 한개 대대 1686 군부대 그때는 군부대 안에 그냥 중대장이셨습니다. 근데 아기 땐 아빠가 중대장이었는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아빠가 대대장이 되시더니 어느 날또한 4년 정도 사라지시고 다시 또 돌아오시더니 요단으로 올라가시고 또 잠깐 사라지시더니 나중에 제대하시기 전에는 요단 참모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계급을 볼 때는 원스타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북한에 나오기 전까지 군부대에서 군인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그 스키 여단 월동 훈련을 나가셨다가 왼손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게 되거든요. 손이 없으면 군사복무를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잃으시니까 제대를 시켜서 함경북도 회령시라는 아빠의 고향으로 제대돼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요단 참모장급이면 원스타면 굉장히 그 노후에 준비도 잘 돼 있을 것 같고 뭔가 정부에서 잘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북한은 일단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영예군인이라는 손을 잃었기 때문에 영예군인이라는 그런 뭐 뭐 칭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돼서 해령시로 왔는데 그때 국토감독대라는 말하자면 땅과 하늘, 강하천 이렇게 하늘과 땅을 관리하는 직업이에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토 뭐 이렇게 관리하는 쪽 있죠.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감독대 대장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야, 참 북한이 썩었구나 그러실 텐데 나라에서 배급을 안 주니까 산을 다 베껴가지고 거기다가 강냉이를 심은 겁니다. 옥수수. 옥수수 심고 콩 심고 하는데 그 관리를 국토감독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땅도 뺏을 수 있고 다 심어놓은 것도 뽑으라고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뇌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뇌물로 북한은 정말 간부들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뇌물이 정말 많으니까 또 먹고 살만했어요, 집이. 그래서 제가 이제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이제 음악과를 갔는데 김정숙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김일성, 김정일의 친모예요. 근데 북한은 우습게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대들이 대부분 다 그 김씨 일가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김일성 종합대학, 그다음에 뭐 김형직 사범대학, 김형직이면 김일성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김일성의 아버지까지도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대학을 지원하는데 김정숙이 태어난 곳이 바로 함경북도 회령시다. 그래서 회령시에 그 김정숙 교원대학을 지원하는데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강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충성심이라고 하는 정말 그 북한에서 세뇌시킨 대로 세뇌가 됐었어요, 저는. 그래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냐 그러면 김정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꿈이었거든요. 꿈이라는 게 이렇게 한국처럼 뭐 소박한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북한은. 세뇌된 꿈이고 주입된 꿈인데 그런 꿈을 꾸던 제가 그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잘못 가버린 거예요. 거길 갔더니 그 회령시는 일단 전봇대를 빼고는 한 집 건너 하나에 딸들이 다 중국 갔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가 뭐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이렇게 막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을 중국 보내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장군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저한테 남조선 드라마를 같이 보자. 그래서 정말 그때는 너무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장군님, 그때는 김정일 때거든요. 장군님의 딸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험한 말을 하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안원한테 가서 신고는 안 할 테니까 친구 잘 만난 줄 알고 다음부터는 남조선 드라마 보지 말아라. 아버지 장군님께서 아시면 굉장히 걱정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욕해도 좋고 안 봐도 좋은데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간절하게 제 눈을 쳐다보면서 한 번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하자면 베스트 프렌드인데 저를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만 딱 보겠다 그랬어요. 딱 하나만. 하나만 봤는데 잘못 봐버린 거예요. 하나만 딱 봤는데 원빈이 나오고 성승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드라마가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였는데 어머 그 원빈이 그 얼마면 돼 하는 그 회차였어요. 뭐 사랑 웃기지 마 하면서 이제부터는 돈으로 사겠어 하면서 성혜교를 막 벽에다 밀어붙이고 막 이런 장면이었는데 저는 다른 내용은 안 들어왔어요. 그냥 사랑 뭐 자본주의에서 기껏해서 타령해봤자 사령타령 돈타령밖에 있겠나 이렇게 하고 그 내용에는 집중하지 않았는데 뭐에 집중했냐면 그들이 입은 옷이 그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이 바뀔 때마다 옷이 바뀌고 귀걸이가 덜렁덜렁하는데 안 잡아가고 또 희한하게 손톱이 막 길고 거기다 색칠을 막 해놨는데 그것도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봐라 왜 저긴 저렇게 자유가 있지? 라는 처음에는 그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다가와서 이게 마른 장작에 불붙듯이 그 장면을 한번 보고 나서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한국 드라마 다 이러니? 하고 물어봤더니 유난히가 자강도에서만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세상을 모른다. 이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그리고 요만한 무슨 카드 같은 걸 하나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요건이래요. 북한에서 요건 하나 내려면 여러분 1년 넘게 걸립니다. 1년 넘게. 근데 그것도 특권충만 낼 수 있어요. 근데 내는데 어디까지 출신 성분을 파헤치냐? 사돈의 8천 뼈다귀까지 다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은 구경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북한은. 그래서 선택된 자들만의 그 특권이고 일반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중국에 있는 친척한테 가서 돈 빌려오라고 해준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나 일반 사람들이 지방에서 여권을 받지,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한국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냥 마음 달래러 나가는 때 내는 게 여권이래요. 그리고 그냥 여권만 있으면 뭐 누가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뭘 하시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뭘 하셨나 뭐 북한엔 친척이 없는지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잘못됐다. 이게 만약에 해외 나가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것들도 보게 될 텐데 그걸 아무런 허락 없이 내준다는 건 그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랬는데 2부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장동건이 채림이란 배우하고 사귀다가 뭐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뭐 턱 요건 내가지고 미국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가면 저희한테는 미제 침략자, 양코베기 미국놈, 뭐 6.25 전쟁 때 뭐 북한에 들어와서 아이들, 뭐 이런 고아들을 무자비하게 잡아서 뭐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뭐 청산으로 뭐 이렇게 이마에다 도적놈 새기고 안 좋은 것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나쁜 영향을 줘야 되니까 선교사가 그 땅에 떨어진 사과 주워 먹었다고 그 청산으로 이렇게 머리에다 도적놈이라고 이렇게 새겨요. 그래서 교과서에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까만 이런 망토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뭔가 교회 뭐 선교사 이러면 괴물 뭔가 마귀 뭐 이런 거에만 이제 일한되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 보니까 교회 하니까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북한에서 말하는 생활총화 그 김일성 뭐 김정일 행사 때 제일 예쁘게 입고 나간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한국은 제일 예쁘게 입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계시는 뭐 드라마에서 나올 때 그런 마귀 같은 선교사나 뭐 목사님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또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세뇌되고 정말 그 뼛속 깊숙이 들어와 있던 김부자의 그 주체 사상 이런 사상 이념들이 정확하게 한 3개월 만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전탕 그 북한은 대학생들이 오전에만 공부시키고 오후에는 동원을 시켜요. 그러면 동원을 가가지고 김매기 시키고 뭐 철도 공사 시키고 하는데 전문 그 드라마 얘기만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때 정말 막연하게 한국이라는 데를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은 저녁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밖에 있는 변소라고 하는데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근데 뗄 거가 없으니까 이 천장을 다 뜯어다가 뗀 거예요. 그렇다고 옆을 떼면 앉아서 일 보는 걸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장을 떼냈는데 천장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달이 이만큼 저한테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달을 쳐다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건지 뭐 예수님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뭐 무슨 그런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달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 한국이라는데 남조선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대보름만 되면 이렇게 달이 두근그렇게 뜨는데 그때 따라 왠지 그 달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준비하라.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길을 나서라. 이제부터 준비를 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가면 저한테 한국 드라마를 보여준 친구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은실이었는데 은실아 우리 중국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중국 가면 손목 발목 잘라가지고 인대지를 만든대요. 사람 돼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피 빨아먹고 인육을 뽑고 장기를 다 적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달은 없어지고 까만 하늘만이에요. 아 달이 없어지니까 왠지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인육으로 팔아먹고 돼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떠나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별만 보였어요 그때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뭔가 북한에서 탈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아빠가 돈을 어디다 감추나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북한은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그냥 보마가리에다 고기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끼리. 그래서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장판 밑에를 뚫고 어디다 숨기는 것 같아요. 제 새벽이나 우리 잘 때 보면 뭐 천장도 올라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TV 밑으로 해가지고 한번 바닥을 이렇게 탁탁 짚어보니까 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두드려보면 소리가 단단한 소리가 나는 게 있고 빈 소리가 나는 게 있고. 그래서 빈 소리 나는 쪽을 뜯어봤더니 거기에 그 달러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선 그게 아바이라고 하는데 그 100달러짜리 하나를 아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달러가 묻혀 있는 걸 보고 아 됐다. 그러면 이제 금전적인 건 해결이 됐으니까 돈이 없으면 팔려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은실이란 친구가 이제 화교집 딸이어서 정말 잘 살았어요. 나를 국경경비대에 그냥 일반 병사는 안 된다. 소대장 중대장급으로 나한테 좀 소개를 시켜달라 하니까 그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중대장을 찾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얼마면 나를 두만강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장군님께서 방침을 내리시길 김정일이가 얘기를 하길 너무 많이 뛰니까 그때는 막 그 도강자들 뭐 불법 월경자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너무 많이 뛰니까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넘겨주는 척하고 돈 다 받고 강에 들어섰을 때 무자비하게 총살하라. 그래서 실탄 사격이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려고 할 때. 그래서 아 못 가겠구나. 옛날에는 세 발 중에 한 발은 공탄이었는데 김정일이 싹 다 실탄 장전해라 그래서 싹 다 실탄을 장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총 맞으면 그냥 가는 거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봐라. 얼마면 됩니까? 다시 재차 물어보니까 50달러래요. 50달러. 제가 그때 당시 아빠 돈을 1200불을 훔쳤어요. 근데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인 줄을 제가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근데 50달러라고 그래서 제가 500달러를 50달러로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달러면 4인 기준이 3개월을 먹고 살았대요. 밥만.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그 고난행군시기에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까 돈의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달러라는 걸 깔기 시작한 이유가 자꾸 화폐 개혁을 하니까 더 이상 주민들이 정부를 신뢰를 못하니까 달러로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50불이면 된대요. 전 지금 1200불을 훔쳤는데. 그래서 그때가 이제 대학교 2학년 2006년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를 한 거는 1월 달부터 시도를 했는데 계속 여러 차례 만났죠. 만나고 이제 그러면 정확하게 넘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실탄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지금 뭔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지금 안 가면 못 갈 것 같아서 가겠다. 그러니까 50불을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하겠다. 그러면 언제로 날짜를 잡을 거냐 하니까 3월 2일 날로 잡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암흑이 된대요. 그때 이제 우리는 새벽에 넘을 거다.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서부터 심장이 정말 제가 제 심장 뛰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걸 엄마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말하자면 빨갱이에요. 그 뼛속까지 그 세뇌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대학은 뭐 도망가면 그만이라지만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나 하다가 끝내 말씀을 못 드려다가 북한에선 탈북하기 전에 가는 것이 좀집하고 계란 삶아 먹는다 그러거든요. 계란을 삶아 먹어야 둥글둥글 굴러간대요. 계란을 삶아 먹고 딱 까는데 이제 그걸 먹고 문 밖을 딱 나가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대장을 만나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리허설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제 팔목을 딱 잡으면서 왜 뭐 하려고 하냐 너 지금. 그래서 그때 엄마의 눈빛이 뭔가 이렇게 제 안을 싹 다 들여다보는 눈빛이었어요. 엄마의 눈빛은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돌돌돌돌 떠니까 엄마가 그때 저한테 유나 너 어디 가려고 하니? 멀리 가려고 하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유나야 엄마가 생각해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여기는 독재 그때 저는 처음 우리 엄마의 마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독재자가 정신용으로 대통령을 하는데 내가 볼 땐 희망이 없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너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길을 개척하겠다 그러면 엄마가 막을 힘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엄마한테 이제 난 들켰다.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막 좀 엄마를 달래주고 대학을 갔다가 다시 그 남양이라는 데를 가서 중대장을 만났더니 날짜에 변함이 없대요. 이제는 정말 디데이예요. 한 3, 4일도 안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계속 눈물밖에 안 나고 이제 다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잡혀서 다시 북한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아빠가 입고 있던 정복 다 벗어야 되고 그야말로 정말 핵심군 중에서 그 신분제도화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 아예 밑바닥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하자면 당적으로 매장시켜버릴 수 있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위치에 저희 집안이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또 밖에 나가서 별 쳐다보면서 또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다가 총살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잡혀서 나올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큰일을 하려면 제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무슨 큰일을 하려면 사소한 걸 잃어야 되는데 만약에 마음을 먹고 가려고 했으면 그냥 강하게 내부쳐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자꾸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 주변에 뭐 친구, 교수님 다 가게 되면 그 대학교 당비서는 그냥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못 가요. 탈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감옥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또 탈북을 못하고 그래서 그래 한번 일단은 강하게 한번 내 결심대로 해보자 하고 3월 2일 날 회령역을 가려고 새벽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방언이라는 데 도착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밤 10시에 집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집을 딱 이제 쫑이 문을 빼꼼하고 나오는데 저희 엄마가 옷을 입고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빠는 주무시고 계시고 또 사촌이 집에 와 있었어요. 오빠는 군대 간 상태고. 그래서 딱 따라 나오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바래다 줄게 엄마가. 근데 저는 엄마가 말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바래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 엄마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딸이 이렇게 생사를 걸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겠다는데 이렇게 바래다 준다고 그러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해령역까지 한 1시간 40분 정도를 북한은 아예 도로에 그 이런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새까만 그런 암흑의 그 비포장 도로를 그 이렇게 돌에 발이 툭툭 채이면서 그러면서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억이 기차가 원래는 제 시간에 들어오려면 12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대장이. 그래서 기다리니까 오슬오슬 이렇게 밝아오는 한 새벽 5시 정도가 됐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앉아서 계속 기다리는데 기차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정말 지옥 열차 같은 게 들어왔어요. 유리도 하나도 없고 3월달이면 북한은 정말 추운 겨울인데 열차에 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객 열차도 아니고 막 그 석탄 실는 막 이런 화차방통이라 그러는데 북한에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올라타고 있고 이런 막 정말 그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그런 열차가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열차표를 다 끊었다 보니까 요객용 사람이 탈 수 있는 칸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유리가 막 그 질이 안 좋은 유리가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엄마 이제 나 갈게. 그때는 정말 담담하게 거기에서 이렇게 엄마 손을 더 오래 붙잡고 있으면 더 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의자에 딱 열차에 앉았는데 이렇게 그 옆에 창문으로 이렇게 엄마를 보니까 밖에와 안에 그 온도차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맺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슴풀의 엄마 모양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몇 분 있다가 북한 기차는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빵빵하고 덜커덩하고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덜커덩하는 순간 그 창문을 다시 막 이렇게 지우고 보니까 그때 이제 엄마가 그 딸한테 보여주기 쉽지 않았던 그런 약한 모습이죠. 그 형체가 이렇게 땅에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앉았는데 기차는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 출발할 때 이렇게 쑥 보니까 엄마 형체가 더 이상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많이 울면 그 기차에서 안전원이 와서 저를 잡는데요. 너 왜 이렇게 많이 우냐. 그러면 많이 운다는 건 탈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울음을 참으려고 정말 노력해서 4시간을 달려서 방언이라는 데 도착해서 그 3월 2일 날 새벽 4시에 그 얼어 있는 두만강을 3월 달은 두만강 얼어 있거든요. 무슨 정신에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었는데 그렇게 넓어 보였던 두만강이 그때 뛰었을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좁아요, 두만강이. 넓은 데 넓고.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이 그렇게 좁은 데로 데려갔겠죠. 근데 보니까 그 이 처서를 바꿀 때 그때 한 3, 4분 정도 시간 날 때 그때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 산에 딱 붙었는데 그 산에 낙엽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계속 미끄러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니까 얘네들이 저기에 사람이 있다 하면서 둘러요, 다. 세 명이 이제 저가 오는데 총을 실탄을 이렇게 장전하는 돌코덕이 다 들릴 정도로 하더니 저희가 그 중대장이랑 저랑 달라붙은 그 산에다 사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총소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귀가 막 찌링찌링 울릴 정도로 그 골짜기가 막 이렇게 퍼져요. 그런 막 그 강한 총소리가 나면서 앞에 그 낙엽에 와서 팍팍 박히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까만 밤에 총알이 날아오면 불빛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불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 난 이젠 영락 없이 죽었다. 그 상상하기를 내 뒤통수에 와서 총알이 박히고 내 등에 와서 총알이 박히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불렀던 게 하나님이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진짜 남조선 가야 됩니다. 저 여기서 죽으면 정말 이거 개만도 못한 죽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죽으면 엄마 아빠가 희생을 지금 뒤따르고 제가 탈북을 했는데 이거 정말 아니다. 그래서 너무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 하나님을 몇 번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다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이 다행히 꼭대기까지 먼저 올라가서 이 밧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타고 올라가서 그때 이제 제가 돈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중국에 다 여자분들이 팔려가거든요. 근데 제가 부러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고모가 한국에 가 있고 돈도 지금 1000불 정도 가지고 있다니까 그때 당시는 이 사람도 조선족이었는데 아 파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놔줘가지고 바로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가서 또 건명을 가서 미얀마 그다음에 라오스 태국 이렇게 해서 같은 해 2006년 7월 13일 날 제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그 뭐 탈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올 때 오신 분들은 다 팔려갔다 오시는 분들. 그래서 저보고 정말 북한에서 금방온 너가 너무 행운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원에 오기 전까지 어디에서 보호를 받았냐면 대부분 태국을 들어가면 난민수용소라는 요거의 반 정도 우리 여기 교회 반 정도 되는 공간 안에 420명을 넣어놔서 콩나물처럼 서서 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민해져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막 머리 채잡고 싸울 정도로 이렇게 예민한데 저는 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방콕 한인교회라는 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스토리가 경찰이 우리를 잡았다가 일요일이라고 길에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이렇게 떠돌다가 11명 조였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이 유일하게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길을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코리아 하우스라는 식당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한국분이셨는데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선이 북한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디서 왔냐 또 물어보길래 평안북도 강계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강계 사람이 여기 왔다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디 가냐 그래서 한국 갑니다 하니까 그러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냐 그렇다 하니까 이분이 그때 저희를 버스표를 끌어가지고 방콕을 보내주셨어요. 방콕에 가서 한인교회를 찾아가라. 아마 버스 정류소에 선교사 한 분이 나와 계실 거다. 그때만 해도 선교사라 그러면 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살아야 되겠으니까 갔는데 젊은 남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데려다가 정말 막 우리우리한 별장 같은 데다가 놓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까지 한 50명 미만의 사람들만 보호하다가 그 목사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안에서 3개월 동안 1대1로 하나님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그 눈빛이 저희한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줄까.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낮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유나 눈 떠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 너무 막 발광하는 빛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너무 싱그러웠어요, 그 빛이. 그래서 눈을 못 뜨고 있는데 뜨라 그래갖고 눈을 살짝 이렇게 뜨니까 뒤를 돌아보래요. 근데 앞에는 그 예수님 형체의 이런 하얀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시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세 명이 이렇게 금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엄마, 아빠, 오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너가 엄마, 아빠, 오빠 때문에 많이 울지만 보라, 하나님 내가 데려다 줄 거야. 근데 금가루가 너무 막 그 화려하고 빛이 나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뒤집어 쓰고 가만히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이렇게 면사포같이 씌워놨으니까 얼굴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제가 그 파도에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그리고서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또 이제 기독교에서랑 뭐 천주교 뭐 불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독교에 이제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 차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보여주시고 또 목소리 들려주시고 그러더니 정말 제가 국정원에 딱 들어가니까 아빠가 벌써 와 계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스토리가 너무 기니까 15분 안에 제가 단축해야 되는데 아빠는 이제 저 잡는다고 중국에 오셨다가 공안에 잡히면서 그대로 나가면 북한 나가면 총살이거든요. 저를 붙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유난 벌써 사라졌으니까 한국 영사관에다 연락을 해서 벌써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와 계시더라고요, 아빠는. 그래서 저보다 오히려 하나 온 기수도 더 빠르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아빠는 비행기 타고 오시니까 저보다 더 빨리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안에서 제가 막 그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아빠가 저 내려다보시면서 유나 맞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아빠야 이러는데 막 그 떨리는 음성 이제 아빠가 걱정이 없구나 하는 그 4층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1층에 있는데 그 대성공사라는 데예요, 국정원이. 근데 그때 아빠가 이제 됐다 너하고 나하고 힘 합쳐서 엄마 데려오면 돼. 전 아빠 목소리 듣고 막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막 울었거든요. 정말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근데 아빠가 그때 4층에서 저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아빠는 특권층이다 보니까 저사도 다르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층이 합쳐질 수가 없더라고요, 건물이. 근데 운동장에서 놀다가 아빠가 그걸 보시더니 일 없어, 북한 말로. 일 없어, 이제 너랑 나랑 살아있으니까 엄마, 오빠 같이 데리고 오면 돼. 그러니까 힘내서 저사 잘 받으라 하고 그때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아빠를 못 만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국정원에 와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빠한테 막 아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막 그 저 때문에 보이부 들어가서 아빠가 매도 많이 맞으셨어요. 한 달 정도 막 그 조사도 받으시면서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빠 얼굴 쳐다보니까 그때 제가 알던 아빠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까맣게 다 죽고 그래서 근데 아빠는 그냥 유나 살아있으니까 됐다 하는데 저는 미안합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막 그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원에 나와서 한 4개월 만에 아빠를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행히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대로 약속을 지키신 것 같아요. 다행히 엄마 오빠 저희가 엄마는 2년 후에 데리고 오고 오빠는 5년 후에 이제 제대시켜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저희 직계 가족은 다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 막 함축하려고 굉장히 많이 지금 줄였는데 제가 이제 가끔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 말 듣고 유나가 두만강 넘어준 거가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20살짜리 소녀가 제가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 20살짜리 아이들 보면 애기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어떻게 두만강을 넘었을까? 제가 넘었지만 영화처럼만 생각되지 제가 넘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가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 정말 내 말을 잘 따라준 애가 가끔은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한반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를 위해서 너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뭐 말하자면 뭐 휴먼 라이츠 액티비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뭐 공공장소에 나가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고 이런 건 사실 다 위험한 것들인데 그래도 진실을 알려야 되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데 항상 저는 든든하거든요. 하나님이 제 뒤에 항상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유나 혼자 아니다. 아빠가 뒤에 있을게. 항상 그런 말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제가 탈출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달 쳐다보면서 하나님 남자 손 가게 해주세요 했던 게 이루어졌고 저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정말 새로운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또 겪어오시면서 북한에 대해서 정말 쉽게 상상이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살아있는 지옥인 거예요 지금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간다는 게 그게 굶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저는 정말 굶어 죽어 나가는 애들을 봤으니까 그런 실상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정말 꽃씨앗을 갖다가 한국에 뿌려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3만 명이 넘는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그 이거는 인간의 영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만 이런 데 데려다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한테 하나님은 탈북도 같이 하셨고 또 한국에서 엄마 아빠 없을 때 고열을 앓을 때도 늘 같이 하셨고 항상 같이 하신 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 때도 비행기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거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 떨리는 거 뭐 탈북도 했는데 이러면서 왔는데 아 10시간 동안 정말 많이 떨었어요. 저는 이런 비행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가끔씩 제 믿음을 아직도 시험해 보시지 않나 그럴 정도로 아직도 제가 나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5분 안에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길어졌고 정말 많이 줄인 겁니다. 이 정도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저의 짧은 간증을 또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한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왔으니까 서쪽서에 하나 노래 하나 하고
그 우리 목사님께서 서쪽서야라는 북한 노래를 하나 부르라고 하셨는데 제 옆에는 아빠가 항상 없었어요. 군인이다 보니까 항상 훈련 나가 계시고 그래서 저는 군복만 입으면 다 제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 아빠 그리울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서쪽새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쪽새야라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서쪽새야 서쪽새야 슬피 우는 서쪽새야 내가 우는 그 마음을 나도 안단다. 울지 마라 서쪽새야 내가 울면은 아버지 생각나서 나도 울고 싶단다. 아버지의 말을 하면 어머니가 우신단다. 어머니가 우시면은 나도 울고파.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너와 나는 어머니를 도와야 한단다. 네, 이런 노래죠. 네.
나머지 부분은 2부 예배 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